사무엘 하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사무엘하 18장에는 이제 반란군 압살롬과 그 아버지 되는 다윗 왕 사이의 전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죽고 다윗 왕이 승리를 거두어 그 왕권을 지켜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그 다윗 왕이 그 아들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그 아끼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장 5절에 보시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의 어떤 특별한 부대에 준 명령이 아니고 모든 군사들에게 다윗 왕이 반역한 아들인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3절의 내용을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참 그 눈물을 금할 수 없는 애절한 다윗 왕의 그 안타까움과 아들을 향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그 주인공 되는 다윗 왕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윗 왕을 전면에 내세워 그를 중심으로 하여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인도함을 받는가 하는 일에 다윗 왕이 한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전후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윗이 자신의 열심과 헌신 위에 그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으로서의 성숙과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그 후반부 인생의 다윗의 신앙의 성숙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내용을 확인시키는 그 장면 중에 하나로 오늘 그 아들을 향한 이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으며 울거나 또 그 진심을 감출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뭐 계속되고 있는 일이지만 고대 왕국에서는 왕권을 다투는 일은 참으로 치열했습니다. 그건 혈육이라는 천륜이나 일륜도 무시한 무자비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왕권을 둘러싼 경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하는 일들을 그 역사 속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 전혀 왕권을 수호하는 자로서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을 토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앙의 궁극적인 자리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은 왕권보다 부권을 앞세우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를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원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 원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원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원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나라라는 개념은 영토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렇죠? 자원시대요. 경제시대가 돼서 어떤 나라 그러면 자원을 중심한 국토의 개념이 강합니다만은 이 성경에 기록된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중심으로 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원리는 질서는 이런 뜻이 되죠. 그건 뭐와 같으냐 할 때 이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고 그 싹스를 주는 분과 같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시대의 시간은 우리의 현대 시간과 달라서 1시가 아침 7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는 9시고 6시는 12시고 9시는 오후 3시며 마지막에 들여보냄을 받은 제11시에 온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처음에 아침 일찍 아마 7시나 8시경에 들여보냄을 받은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들어갔으니까 한 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자 몇 배나 더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동일하게 하나를 받자 원망하는 대목입니다. 왜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을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같이 줍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내린 결론은 내가 너와 하나의 약속을 했고 그것을 주었다. 난 너에게 불공평하거나 불의하게 행한 것이 없다. 늦게 와서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 주는 것은 내 권리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결론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그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먼저 간 자가 더 멀리 가고 나중에 출발한 자가 그 사람을 못 미쳐야 맞죠. 이것이 보상의 원리입니다. 보상의 원리. 한 것만큼 받는 거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받고 더 능력 있게 했으면 능력만큼 보상이 돼야 되는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는 자격만큼 받는 것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상의 원리를 뒤집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한 것이나 애쓴 것이 무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공평함은 유지된다. 그러나 그 공평함의 한계를 웃도는 은혜의 원리가 보상의 원리보다 크다. 이것이 이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 여기 마태복음 20장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더 유명하게 시편 103편에 나옵니다.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876페이지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처지를 편드시는 분이요, 우리의 행한 대로 처벌하지 않는 분이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사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설명은 8절에 있는 내용을 풀어 쓴 것에 불과합니다. 8절의 내용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선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깨우쳐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압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만의 깨우침이 아니라 또는 특별한 그가 경험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뭐를? 8절의 내용을 말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그렇게 나타내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34장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으로 종되었던 애굽 땅을 벗어나와 이제 시내 산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중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시험에 들어 금송아지를 지어 범죄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히 내려보내시고 모세가 내려와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 두 개를 던져 깨뜨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자 모세가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저도 함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면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기로 하고 모세에게 다시 돌판 두 개를 준비해 올라오라고 한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떤 장면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최악의 범죄를 행한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선포하신다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운명과 받은 바 복에 관한 문제만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냐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유전인자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다만 수명이 길어지고 무슨 물질적인 혜택을 받는 구원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내용과 그 영적인 측면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본받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데 기독교 신앙에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셔서 그래서 우리는 아까 생각해봤던 보상의 원리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잠시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표현은 참 놀랍습니다. 대부분 이 표현의 그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와 같은 무게를 지닌 선언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묻는 바람에 생긴 예수님의 답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서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죠. 근데 여기에는 이미 이 질문을 한 제자들 속에 보상의 원리 속에서 이 질문이 나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런 다툼이 거기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장면이 아니래도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는데 누가 크냐라는 다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인공으로 하여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공신의 대접을 받을 것이냐라는 싸움입니다. 누가 더 큰 공신이냐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되어 누가 더 주님께 쓸모가 있었느냐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우리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끊임없는 유혹과 또는 그 시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서둘러 우리의 구원을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 은혜를 갚으려는 바람에 너무 일찍부터 신앙을 헌신과 능력으로 바치려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뭘 만드느냐 하면, 여러분 잘 보시면 스스로에게 대해서나 같은 믿음의 그 식구들에게 정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열심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죄책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정들이, 주일날 오는 표정들이 나쁜 이유가 그것입니다. 떳떳지 못한 것이죠. 지난 한 주간도 아무것도 못하고 왔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그 오시면 회개하느라고 바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은 뜻밖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랍니다. 누가 천국에서 더 크냐는 그만두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겁니다. 뭐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종종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면 순진성을 그 특성으로 꼽곤 합니다. 여러분 애들 키워서 다 아시다시피 애들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독사의 새끼는 독사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애들도 악질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웃고 넘어가는 겁니다.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 애들이 그 미운 짓 하는 게 작아서 부모가 웃고 넘어가고 크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어른들하고 똑같은, 질적으로 똑같은 악질 노릇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더 배우고 그리고 몸이 커지면 본격적으로 악질짓을 할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의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의존성이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더 하나님께 의지하느냐의 싸움이랍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헌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시켜 우리가 누리는 복일지언정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에 도움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 점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로 확대되느냐 하므로 가느냐 하면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쓸모 있었다는 표현은 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경쟁적이고 우열의 비교라면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값진 일이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 쓴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것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이 비교요, 질투요, 보상의 원리로 신앙의 더 큰 원리, 은혜와 긍휼의 원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는 이 계속되는 설명을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더 이상 능력과 즉 실용성과 이해관계로 평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누가 와 있다라는 것은 결단코 기독교 신앙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는 따지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영혼도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어떤 식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적 기준으로서 굳어지면 안 됩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점을 더 강조하는 특징이 있을 수 있지만 문화나 특징이라는 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눈빛을 몇 도로 높이느냐는 신앙적인 기준으로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동일한 기준이 자신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나를 기꺼이 영접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고 내가 쓸모 있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못난 사람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못난 것을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잘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 잘난 사람은 성경으로 규명해야 되는 잘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의존적인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겨 온유와 겸손으로 모두에게 이렇게 비평과 심판의 자세를 놓아버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로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놓아버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다윗이 왕권을 지키는 싸움을 언급하지 않고 다만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가지는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다윗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을 약속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려 하시는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지도력이나 다윗의 능력에 의해서 합의를 보는 일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다윗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사 부름을 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는 능력으로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피력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담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백성, 하나님을 닮은 자로 다가가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사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진심으로 아들을 위하여 울고 그것이야말로 다윗의 이 왕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왕권을 뛰어넘는 부권,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경고를 보십시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어느 경우에만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할 때만 나온 표현에 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이들도 못 들어가게 하느니라. 이 꾸중을 하실 때만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저주를 받고 깊은 그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는 게 낫다.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경고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선 누가 크냐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자된 고백과 그 우리의 신앙을 성립시키는 근거와 그래서 신자로서 가지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내용으로 잠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립 근거는 하나님의 부정입니다. 아버지 된 사랑, 그의 공의와 공평하심보다도 우선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우리가 가진 이 구원, 이 신앙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18장 오늘 본문에 돌아오시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3절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성자 하나님이 정말 죽으셨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더 중요한 내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넉넉한 마음, 심판하지 않는 마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존재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이 경쟁하고 서로 죽이는, 상대방을 죽여야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눔과 희생이라는 은혜 속에 존재하고 그걸 베풀어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특권이며 우리의 존재와 생애 속에서 드러내야 할 신자된 유일한 책임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신자된 현실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자신과 감사가 넘칠 것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가진 구원과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 이 세상과 만나는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저 외롭고 곤고한 심령들 앞에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넉넉함이 우리 아버지의 넉넉함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리는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